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참된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계달의 장막 같은 저희를 솔로몬의 휘장가처럼 소중하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 조건 없는 주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 승리와 성공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실적인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취되는 언약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세계복음화했던 그 언약의 절대의 제자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단 한 시간 후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그리고 영원하신 시간표를 미리 아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대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의 씨를 통하여 남은 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 제목에 집어넣었는데요. 성경은 약 27%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절 중에서 6,641절이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6,641절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는 1,711절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사야서는 약 50% 이상의 내용이 예언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미래에 대한 그 있을 일들을 정확하게 맞춘 책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10년 후일, 100년 후일 아니면 1000년 아니 영원한 우리 영원한 미래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유일하게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했는데 그 후로 10년 후에 있을 일, 100년 후에 있을 일,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아니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모두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이거는 이사야서다 말하지 않고 어떤 부분만 띄어서 읽게 되면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되면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를 정도로 복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만큼 이 복음적이면서 또 이 진리가 또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괜히 명백하잖아요. 구약은 율법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이 다른 부분도 많이 그렇지만 이사야서는 마치 신약처럼 너무나도 성명한 그리스도 그리고 너무나도 선명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이 66장이나 되거든요.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계속 보면서 말씀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캐치해낼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내용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를 줬을 때는 전체를 이해하라고 그 시대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들이 있어요. 깨닫는 방법.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예언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어떤 예언의 내용이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는 어떤 종류의 예언들이 나올까요? 이사야서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 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 뿐만 아니라 복음이 유대와 이방과 이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내용까지 이제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사야서를 쓰게 된 그 시점은 이사야가 남쪽 유다의 그러니까 그 왕의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722년 AD 722년에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45개가 되는 주변의 남왕국에 있는 모든 성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의 예루살렘 그 주변만 남은 거예요. 그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자기의 장군을 보내서 야 너희들은 다 망했어. 봐라. 이 전 세계 중에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어떤 신들이 나를 아수르 나 산헤립을 이긴 그런 신이 있으면 말해봐. 그런 나라가 있으면 말해봐. 그런 왕이 있으면 말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이 사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에 있는 장군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금방 망할 거야. 바로 물 꿇어. 어떤 신이 감히 하나님 웃기지 마. 어떤 신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항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히스기야 왕이 보낸 거기 장군이 그런 말을 하냐. 아니 밑에 우리 부하들이 많은데 우리가 장신의 나라를 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너무 좌절하기 때문에 그 장신의 나라의 말로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하니까 다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해주세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영어로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한 그런 입장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인데 이 언약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남은 자 한 사람을 찾았어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드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살린 그 인물이 바로 이사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언약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를 쓰게 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사야서를 쓰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사야서의 그 어떤 쓰기를 메시지를 증거한 몇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그 내용이겠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20명의 19명,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악한 왕이었어요. 남왕조 유다 왕도 다 악한, 몇몇 사람만 빼놓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우상숭배고 그렇게 전쟁이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도저히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너무 노하셔서 너희 민족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치겠다. 내가 너희를 징계를 하겠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내용에 보면은 바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잘못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징계를 내릴 그 내용이 이 안에 가득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징계해놓고 그 악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그날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너희를 쳤던 그 악한 나라도 다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 결국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그것을 내가 고쳐서 너희를 남은 자로 만들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잘못한 일이 많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로, 성도로, 이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는 안 돼. 너의 윤리 도덕성으로는 안 돼. 내가 붙잡았으니까 너희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 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죄 문제, 불신앙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그분이 오시면 이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악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천명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 많은 예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약성경에도 그렇게 그런 내용이 많아요.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하여. 가라사대, 말씀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나중에 성취시켜 주시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예언을 하셔요. 하나님은 예언을 하지 않으시고 행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볼 때는 신약성경이 나중에 적은 것 같지만 신약성경의 모든 구절이요. 구약성경에 다 나옵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다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시 신약에 확실하게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나중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하셨을까요? 바로 이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우리를 예언했느냐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아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우리는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미래의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을 구원받을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영세 전과 영세 후에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여러분 보세요.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지으십니까? 아주 뭐 크기, 사이즈, 어떤 문으로 살지, 어떤 창으로 할지, 어떤 자질지 다 계획하고 그리고 섭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만들 때도 완벽하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래 섭리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데 설계도가 없으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어떤 그림으로 될지 모르시겠어요? 완벽하게 알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언이라는 개념을, 계시라는 개념, 예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래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모두 맡기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감독이시고 주관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명이 완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셔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 민족의 미래까지도 주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정사의 권세, 왕,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 다 내가 세우는 거지. 너희들이 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페르시아, 바벨론, 이집트, 모든 로마, 모든 내 계획 속에 있는 거야. 섭리 속에 있는 거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악한 왕도, 선한 왕도, 전쟁하는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남은 자, 언약 백성이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줘도 좋고 하나님 복을 빼앗아도 좋고 하나님이 암을 줘도 좋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도 좋고 하나님 실패해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합격해도 좋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아,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서 왜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감히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좀 기분 나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근데 뭐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내 마음대로야. 나는 나야. 나는 전능해. 나는 다 알아.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은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에 대항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는 결단코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아 마땅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이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언하시고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여러분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면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될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3장 이사야서 13장 20절에 보면은요. 예, 그 13장 전체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바벨론 또 이란, 이라크,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는 이란, 이라크 지역을 보면 무엇이 떠올라요? 저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그 사막이 떠오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 그게 떠올라요. 그 이집트 그러면 어떤 게 떠올라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지대 떠오르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었어요.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비옥하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형 도시를 세웠죠.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13장 20절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13장 전체가. 자, 보십시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시대 2000 몇백 년 전에 바벨론 그 이후, 바벨론 이후로 영화가 있었던 다니엘 그 시대 이후로는요. 수천 년 동안 거기에 사람들이 별로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나왔잖아요.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1절에 보면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여러분 성경의 바벨론에 대한 고대 바벨론과 신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많은 역사학자는 이걸 믿지를 않았어요. 이런 나라가 있나?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도 하고 뭐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성경을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당연한 걸로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거든요.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이 발견된 지 200년이 안 돼요. 그 고고학이 발견되고 과거엔 그 땅을 파헤치고 발견하면서 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화처럼 여겼던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 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출신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에플라 지역에서 토판이 발견되면서 그 수만 점의 토판을 회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돌라오멜 네 왕 소돔과 고모라를 안 믿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발견된 것이 최근이에요. 여러분 4000년 전의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백 년 전의 도시인 것 같잖아요. 뉴욕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4000년 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되고 에플라 토판을 통해서 그 안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왕들의 명단과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성경은 진리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그 역사도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가 모르는 과거의 역사를 성경은 다 말하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애굽에 대한 피라밋이 몇천 년 전 것인 줄 아세요? 지금 서 있는 기자의 피라밋? 그게요. 거의 4000년 된 거예요. 4000년. 자 보세요. 4000년 전에 누가 살았죠?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역에 흉년이 나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의 왕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 400년, 500년 후에 모세가 어디로 가죠? 모세.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약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번성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500년 동안 만든 게 뭐예요? 피라밋이에요. 500년 동안. 그런데 지금은 오늘 성경에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그 지역이 모두 다 악한 왕들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사막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24절 여기 보면요. 이제 25절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 예언이 되었어요.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 아수르의 고대 수도가 어디죠? 니느웨라는 도시였어요. 니느웨. 니느웨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선지자 한 사람. 요나.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가 너무 포악하게 사람을 죽이니까 전쟁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니 이렇게 악한 아수르의 회개를 선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죠. 그럼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느웨는 당연한 있는 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니느웨가 발견된 게 1800년도 후반이었어요. 그 전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요.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국의 고고학자가 이 성경을 믿었어요. 한번 땅을 파보자.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 성이 있었음직한 그 지역의 땅을 조사했는데 조사하기 전에 우연히 한 농부가 거기서 어떤 문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건축물을. 그걸 파봤더니요. 지하에 10m 이상 팠어요. 여러분이 가끔 볼 거면 아수르의 큰 문이 있죠.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수르의 니느웨의 성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그 안에 어마어마한 니느웨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영국에 가면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5대 제국에 대한 그 박물 유적들이 있어요. 근데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5대 제국에 대한 그런 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완벽하면서도 가장 깨끗하면서 많이 있는 유적이 뭐 어떤 유적, 어느 지역의 유적인 줄 아세요? 아수르 유적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오래된 제국인데 유적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가장 깨끗해요. 완벽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폼페이의 거기처럼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물이 엄청나게 범람을 해가지고 이 니느웨 그 도시 전체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다 땅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보존이 된 거예요. 왜 이것을 보존하셨을까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서 아수르와 니느웨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14장 20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렇죠. 그 네 아수르 도시가 짓밟혔어요. 뭘 밟으면 흙더미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 31절에 보면 블로셋이 멸망하는 얘기 15장 1절에 보면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 17장 1절에 다메섹에 대한 예언 오늘 본문을 읽었던 19장 1절부터 4절 애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집트죠.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모든 학자들은 성경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아주 천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이 이집트가 누구 때문에 망하게 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면서 그 이집트의 왕조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로 이 그리스를 멸망시키던 로마잖아요. 로마가 들어오면서 또 다시 한번 이집트 왕조가 없어지게 됐죠. 그리고 왕은 왕인데 이집트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보존해줬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 예언 때문이에요.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탁 가는데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쭉 있으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탁 펴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앉아있다가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역사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날에 전전날에 꿈속에 똑같은 장면이 나온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흰옷을 입고 두루마리를 쭉 핀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나오지? 그래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앞에 딱 갔더니 그 현상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어떤 계시다. 내려와가지고 절을 탁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내용을 봤더니 이미 오래전에 다니엘이 당신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 내용을 쭉 보십시오. 당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올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원래 알렉산더의 모든 종교나 이런 걸 통합시키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유대인 이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 종교를 지켜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시지 말아라.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그런데 이집트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 역사나 모든 종교까지 다 통합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 가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100년 가까이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 후의 왕이 되었던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 번역한 책이 바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럼 그냥 여러분이 70인역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대왕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게 됐고, 오늘 19장 그 하반절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말로 하나님을 높으리라 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놀라운 예언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 45장 1절, 2절, 13절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의문이 갔어요. 아니, 고레스 왕이 원년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포로했던, 돌아가게 만들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막도 도와주도록 다 도와줬을까?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역사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보냐면, 이사야서의 예언이라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이사야서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이사야서가 예언할 때는요, 고레스 왕보다 약 170년 내지 2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적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아니다. 나중에 고레스 왕 이후에 적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심을 했지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예언의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모두 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5장 13절에 13절에 그 이제 고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리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이제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게 허락을 해줬잖아요. 또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역사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냥 미래에 대한 예언을 점쟁이처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역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바로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주, 근본 문제, 창세기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는 임마누엘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쭉 깔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여러분, 내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예언하고 있죠.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하게. 그 첫 번째가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여호와의 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게요,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서 21절에서 23절 사이에서 인용을 한 것뿐이죠. 또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9장 6절에는 아이이면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산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말이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한 아이가 왔는데 한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그 아이 꼬마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그 꼬마가? 네, 아이는 꼬마가? 요 꼬마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이런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요 꼬마가 누구냐면 영존하신 아버지래. 여러분 문장으로 말이 맞지 않잖아요. 제가 여호와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안 믿거든요. 그럼 여호와 증인한테 보여주면서 야 여기 보세요. 한 아이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국을 모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냥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왔잖아요. 이 한마디로 하면 또 안 믿을까 봐. 여호와 증인한테.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한 아이가 누구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증거를 대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어서 여러분이 이걸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험을 했다니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국말이어도 한국말을 잘하시거든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진리로 뿌리를 내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른 걸로 뿌리를 내려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참, 이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인데 예수님을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묘자라 모사라는 걸 영어에서는요. 놀라운 상담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예수님은 상담가셔.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에 진정한 놀라운 상담과 우리 곧 그리면서 우리가 답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이러한 놀라운 상담사가 되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답을 얻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은요 이 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으며 이 새는 누구죠? 다윗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 유명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 막이 마치 예수님을 보고 한 것처럼 우리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너무 길지만 53장 4절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한번 2절부터 보면은요. 53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그리고 있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말했고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창에 찔리셨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12가지의 재앙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남은 자 한 사람인 이사야를 통하여 정말 어려운 시대에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한 언약의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그 대열 속에 있던 유다 민족과 남은 자들은 천명불패, 천명완성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들이 비록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눈같이 희다고 인정받는 사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에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론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꾸지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3절에 보면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이사야에서 1장 3절에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1장 4절에 보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고 종자요, 행위가 부정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잘못을 다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전환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1장 8절입니다. 실컷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1장 18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실컷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놓고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언약 안에 있고 내 이 언약의 대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야. 이 말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훌륭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까? 우리는 더럽잖아요. 우리는 악하잖아요. 우리는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남은 자들이 받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남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게 바로 이사야서 28장 5절이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남은 자에 대한 것을 쭉 찾아봤거든요. 근데 축복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여러분의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그날 그때가 여러분과 우리 후대에 우리 교회에게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남은 자들에게 받을 또 언약의 후손 백성들이 받을 축복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후대에서 후대로 전달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이 상황 속에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종의 위기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사야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자녀가 많은데 주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히스기야 후손도 없었고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그런 마당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을 잘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우리 한번 우리 주제의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을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의 축복, 복음이 모든 나라에 증거된 축복, 천년 왕국의 축복,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축복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모두 다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지만 주께서 불러주시고 영세전에 선택하여서 언약의 백성 임마누엘을 영원토록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가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응답하여 그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천명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